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업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배의 사공이 되신 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든든한 뱃사공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좌절하고 낙망할 때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여러 가지 천연재해와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테러로들로 인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그 이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편히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린 이 시간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위에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늘 가는 가나안 길에 좌표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임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땅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이 정말 분유하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고 각종 재해로 인하여 아버지의 백성들이 요동치는 바다처럼 어려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곁에 계셔주시고 저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셨듯이 이 거친 파도가 치는 이런 세상에서 그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이 시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미미한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경랑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시며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이 우리 옆에 있음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일주일을 저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예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저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저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닿지 않은 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든 저희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죄 참으라니 이 거룩한 시간에 하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에는 미국 전역에 아주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90년 만에 볼 수 있다는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에 제 개인적인 볼일로 나가 있었는데 2시 38분부터 개기일식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가까워오니까 갑자기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좀 캄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좀 싸해지면서 조금 두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동네에 작은 가스스테이션이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에 좀 큰 광장이 있는데 보니까 차들이 제 생각에 한 7, 80대 꽉 거기 차서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차를 대고 내려서 그 광경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때 딱 하늘을 봤는데 그 늘 환하게 혁혁하게 빛나던 태양이 그 위대한 태양이 갑자기 달의 그림자, 달에 의해서 가려지면서 그 태양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 까만 태양 밖으로 아주 환한 빛이 아주 얇은 금처럼 이렇게 가해를 가장자리를 덮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광경이 뭐랄까요? 엄숙하고 장대하고 참 아주 경탄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어떤 흑인 여자가 있었는데 영어로 Jesus, thank you, help me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셀폰을 들어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개기일식을 사진을 찍었는데 특별한 망원경 렌즈가 없으면 잘 촬영이 안 되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 해가 까만 게 아니라 환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개기일식을 딱 그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흥분 속에서 목격한 다음에 제가 돌아오면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랬고 또 계시록 16장 이런 데 보면은 일곱 재앙이 내리는데 다섯째 재앙에 무슨 재앙이 나옵니까? 짐승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에 암흑이 덮이겠다. 이분의 그 개기일식이 잠깐 했는데도 2분 40초 했는데도 벌써 이 세상이 깜깜하면서 사람들은 막 불을 켜고 좀 두려워하고 또 유튜브에는 막 개기일식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참 가슴이 벅찼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재림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엄숙한 때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대한 예언을 주신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시기?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마칠 것인지, 어떻게 세상 끝이 와서 이 지구의 역사가 종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참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 같이 아모스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알리지 않으시고는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 마구 막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꼭 알려주지 않으시고는 행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이 모든 별들과 우주의 모든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이 잘 운행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우리 지구를 붙들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한눈에 알려주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예언입니까? 네, 2300주야, 2300일 예언입니다. 이 2300일 예언은 세상의 역사를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표를 그려주셨어요. 마치 GPS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신 놀라운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지막 사건들을 연구하기 전에 이 예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저와 함께 복습을 하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놀라운 예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예언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애의 빛 월간지를 통해서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긴 예언 해서 소책자로도 만들어내고 월간지에 벌써 여러 번 또 제가 그것을 다루어서 편집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자, 이 2300일의 예언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한눈에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언은 누구에게 주어진 예언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예언입니까? 네, 다니엘에게 주어졌죠. 네, 성경에는 다니엘을 천사가 와서 말하면서 하늘에 큰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다면은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온 하늘이 신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럽죠, 다니엘이. 아, 나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니엘 못지않게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왜? 머지않아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재림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예언을, 이 이상을 주신 계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당황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그 전에 다니엘이 이상을 많이 봤죠. 짐승도 봤고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의 그 순서에 대해서 차례대로 다 이상을 통해서 그 다 보았어요. 근데 또 이 아주 놀라운 정말 너무나 긴 역사가 담긴 이 예언을 주니까 다니엘이 정말 당황했죠.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다니엘에게 그 사건을 해석해 주죠. 자, 우리 여기 간단히 요약해서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 8장 14절에 그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조금 제가 띄어서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네, 다니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기한을 정했다고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0일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에는 무엇일까요? 일에? 네, 일에는 일주일, 7일을 일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0일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70일에는 며칠일까요? 네. 1에는 7일이니까 70 곱하기 7 하면은 77이 49 해서 490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예언적인 기간을 계산할 때 늘 적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에스겔 4장 4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와가지고 거기에는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기간을 계산할 때는 1일을 어떻게 해요?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예언적인 기간을 계산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490일, 그죠? 70일에 490일은 뭐예요? 몇 년이에요? 49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49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말을 해서 이 예언이 시작되는 그 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것이 시작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라,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내렸느냐? BC 457년에 그 영이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했죠. 자, 그때에 그 71회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며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메시아가 언제 일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언제 또 돌아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예언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가 지날 것이다?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62이레와 일곱 이레를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69이레가 되죠. 네, 69이레는 483년이 됩니다. 그래서 457년 그 예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483년, 그러니까 69일에 483년을 경과해서 오면은 그때가 뭐가 되냐면 AD 27년이 돼서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2301 예언에 아주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1회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은혜의 기간인데 69일에만 얘기했으니까 아직 얼마가 더 남았어요? 네, 7년이 더 남았죠. 그래서 그 7년 중반에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바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지는 십자가 사건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네, 그런 사건도 다 이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기간 가운데 71회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다니엘의 예언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57년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난 그 즈음에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예언을 연구해서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극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전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때가 찼고, 그렇죠? 때가 찼고, 어떤 때가 찬 것입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이상에, 다니엘이 봤던 이상에, 그 2300일의 예언 가운데에 그 명시되어 있던 때가 찼고, 그래서 메시아인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때가 찼고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흥미 있는 2300년의 예언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이 예언의 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네? 왜 중요해요? 그것은 2300년이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속량되고 도말되고, 그렇죠?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죄의 역사가 끝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끝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2300 주야 예언이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 정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성소 제도를 알아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예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죠.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소 앞에 그 번제단, 성소 뜰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져와서 성소 휘장에 몇 번 뿌렸어요? 몇 번 뿌렸습니까? 일곱 번을 뿌렸죠. 그리고 성소에 또 죄가 옮겨지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에 앞에 일곱 번 뿌리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고 성소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그 죄는 제사장에게 전가되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감으로써 죄가 다 성소 휘장에 거기에 남겨지는 것을 표상적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까? 언제? 네, 1년에 딱 한 번. 언제? 어느 때에? 대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에 성소로 옮겨진 모든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염소를 뽑죠. 하나는 주의 염소, 그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염소였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예, 그 염소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대표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 위에 다 전가시키고 어떻게 해요? 정한 사람이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죄를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다 전가하고 그다음에 사단이 무적행으로 내쫓기는 것을 표상적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가 대속죄일 때에 정결하게 되죠. 그러면 2300주야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잠깐 여기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뭐였어요? 70일에, 그렇죠? 70일에 490년은 어디에서 끝났냐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BC 457년부터 490년을 쭉 경과하면은 AD 34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을 위한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났습니까? AD 34년에 끝났습니다. AD 3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국가적으로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의 시기를 채웠죠. 다 마치게 됐죠. 자, 그래서 2300년에서 490년을 끊어서 빼버리면은 얼마가 남냐면 1810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AD 34년부터 1810년을 쭉 오면은 2301의 예언, 2300년의 예언은 언제 끝나게 되냐면은 1844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했던 1844년의 이 시기가, 이 시점이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무 어떤 사람의 주목을 하나도 끌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우 힘있고 크고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19세기 초기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루터교 성공에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여러 교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300일의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1844년에 큰 사건이 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과 운동이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2300년의 끝에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 같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 예언을, 2300주야의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전한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어머니의 그 신실,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머니의 감화 아래서 아주 좋은 감화 아래서 잘 자랐는데 청년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34세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그 마음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경험, 계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전까지 그는 무신론자들과 또 회의론자들과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그 100% 그 성경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가 계심하고 나자 정말 성경이 새로운 책이 되었어요. 아주 흥미있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정말 큰 흥미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연구하게 됐냐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가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은 이 성경과 저 성경 구절과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비교돼서 답을 서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표상적인 또 은유법, 직유법, 표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성경 가운데서 답들을 찾으면서 하자 많은 고리들이 풀 수 없던 옛날에 풀 수 없던 그런 고리들이 딱딱딱 맞춰가는 것을 윌리엄 밀러는 느꼈습니다. 아, 그런데 그는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은 그 이미 성취된 예언들은 딱 정확한 그 시간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열심히 연구하게 된 것이 바로 2300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가 2300주야 예언,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하고는 아마 머리를 꽝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2300일의 예언이 이 마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1844년인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오신다는 것인가? 그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연도가 1844년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는 섣불리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 사실을 조용히 묻어두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했어요. 몇 년 동안?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윌리엄 밀러는 마음속에 이 귀중한 예언의 해석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성령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이것은 정말 맞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드디어 그가 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기별을 전하기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언제였냐면은 1831년 그의 나이가 50세 되었을 때 그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기별을 처음으로 발표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백성들이 그 기별을 듣고 놀라서 각성하고 깨닫고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각 도시에서 여러 곳에서 초청이 오고 여러 교파에서 문을 열고 윌리엄 밀러에게 설교를 요청했고 그가 그 2300주야 예언을 그가 발표하고 말했을 때에 각 도시에서 어떤 도시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기별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재림 운동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술집이 문을 닫고 그것이 집회소가 됐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무신론자와 가장 타락했던 아주 방탕한 사람들까지 모든 생활을 개혁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를 열게 되고 얼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비즈니스를 다 문을 닫고 농부는 그가 농사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있으면 재림하실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얼마나 곳곳에서 정말 엄숙하고 간절한 기도회가 열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전한 지 2년 후에 아주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일어났어요. 그때 1833년 11월 13일에 미국 전역에 유성, 그러니까 별이 막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에 24장 29절에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떨어지는 그 별을 보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은, 이 재림의 기별은 온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맡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사업을 미워해서 선동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 기별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을 얘기하고 재림 기별을 믿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러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각 교회에서 그런 재림을 믿고 믿고 재림 기별에 호응하는 많은 그 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징계 처분을 하고 다 내쫓고 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그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내가 제시하는 이 교리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신학자들이나 종교 학자들 중에 아무도 윌리엄 밀러의 이 2300주야 예언의 끝이 1844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없자 어떻게 했어요? 아, 예언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다. 예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다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를 얘기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밀러가 미국에서 일어나서 재림 운동을 이렇게 재림 기별을 전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 볼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재림이 가까웠다고 전했고 남미에서는 라쿤자라는 신부가 일어났고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는 벵갈이 일어났고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가우센이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가르치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이 너무나 큰 실망과 쓰라린 시련을 당했어요. 왜?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와 또 함께 돕는 모든 동역자들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윌리엄 밀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냐면은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큰 실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실망을 당했듯이 재림 기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1844년에 이 땅에 임하실 줄 알고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연장을 버리고 그들의 모든 사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해석했던 예언적인 기간 1844년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의 의미, 그렇죠? 그 의미를 그들이 잘못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림을 기다리던 재림 신도들이 왜 그렇게 큰 실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윌리엄 밀러에게 그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지 왜 그 많은 재림 신도들이 실망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섭리의 시간표와 섭리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 주의를 끌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겪게 함으로써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이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고 다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 예언의 참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동기를 시험하셨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동기를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자 인간적인 두려움과 또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실망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실한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큰 실망을 겪으면서 그들이 더 열심히 연구해서 그들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진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로 임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기별, 성소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 성소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들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러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임하셨구나. 그들이 큰 실망을 겪고 정말 너무나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모든 박해와 조소와 조롱과 누명과 억울한 일들을 당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성소기별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그들의 실망은 다시 큰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언제 임했어요? 1844년에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심판의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예언 중에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어떤 복음에 나오죠? 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복음.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급박하게 경고의 기별을 외치는데 거기에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첫째 천사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심판하실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심판하실 시간이란 바로 2300주야 예언의 끝인 1844년 그때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2300 주야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외쳐지던 그 당시, 바로 그 당시가 어떤 기별이 외쳐지는, 어떤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와 딱 접목이 됩니까? 네,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영감에 그려보면은 Story of Redemption 이라는 책에 356장에 보면은 3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었다. 네, 윌리엄 밀러와 또 많은 동역자들과 또 많은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재림을 외치고 재림을 기다리던 그 시기에 어떻게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Great Controversy 355페이지에도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언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습니까? 2300 주야의 예언이 마치는 1844년에 재림 기별이 외쳐지던 그 즈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 이후에 보면은 또 어떤 천사가 나옵니까?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서 또 큰 소리로 외치는 둘째 천사가 나오죠. 그 둘째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몇 년도에 전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1844년 여름부터 1844년 여름부터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외치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영감의 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림 기별을 반대하고 재림 신도들을 핍박하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던 많은 교회들은 점점점 더 심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마치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그 교회들이 점점점 타락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때에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이 모든 종교들이 바벨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혼잡이란 뜻이죠. 모든 것들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의 모인 곳이 되는 그런 더러운 처소가 될 때 완전히 그 모든 교회들의 타락상이 아주 극한 그 극점에 이를 때에 그때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온전히 더 성취될 것인데 그런데 그때는 바로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돼요.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밀러 때 그때 재림기별을 전할 땐 그때서부터 계속 종교개혁은 더 밝은 빛으로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생애의 빛은 종교개혁운동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다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것인가? 언제 성취될 것인가? 자, 이 첫째 천사가 가고 둘째 천사가 뒤를 따라가고 셋째 천사가 또 그 뒤를 따라가고 자, 이 따라간다는 이 의미를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것이 그냥 시간을 두고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르다는 뜻은 함께 간다, 함께 동행한다, 같이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뒤따른다는 뜻은 그리고 또 셋째 천사가 뒤따른다는 뜻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한참 있다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또 한참 있다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삼중 기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이렇게 함께 가는 삼중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셋째 천사의 복음은 언제 전해졌고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자,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네. 그때에 그들이 성소의 열린 문을 통해서 지성소를 보게 되고 그들이 그 예언을 연구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보면서 그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바로 법궤죠.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영이 타는 불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은 아 마지막에 나타나는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 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에는 넷째 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들과 바다와 이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그런 심판의 기별과 함께 넷째 계명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한 창조의 기념인 하나님의 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인이 되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들이 그 성소 진리와 함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셋째 천사의 복음 기별 첫째 셋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복음이 같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예언이 언제 완전히 성취될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기별, 메시지는 새 천사의 복음이 끝입니다. 새 천사의 복음은 새 천사의 기별로서 완전합니다. 더 이상 그 후에 주어질 기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시간이 참 많이 갔군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셋째 천사의 복음, 새 천사의 복음 여러분들 월간지를 통해서 또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뭐 거의 외우실 지경이죠. 네. 마지막 백성들은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참 여러분들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는 뭐든지 온 완전한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지막 경고가 들어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기에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법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짐승의 표, 인간이 세운 제도, 인간이 만든 계명, 인간이 만든 전통,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무리와 그 다음에 어떤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무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그렇죠? 셋째 천사는 기별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의 정체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모든 핍박과 환난과 그런 것을 견디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복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또 들어있는가? 셋째 천사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시며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음입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인성을 쓰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승리하고 우리의 모본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서 모본을 따라서 죄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마지막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새 천사의 복음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새 천사의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귀한 기별이 새 천사 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던 똑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재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파워로서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면서 살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모든 복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과 새 천사의 복음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도, 의로운 사람으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 복음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이 놀라운 완전한 기별과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 천사의 복음 외에 더 이상 주어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혹자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해졌더라 하는 그 부분을 아 넷째 천사가 나타나서 기별을 전해서 온 땅에 또 다른 기별을 전해서 온 땅이 빛으로 환하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그 천사가 이일 후에 제가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인가 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전해지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또 새 천사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리로 온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큰 소리 외침을 외칠 때에 예, 늦은 비 성령의 큰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에 크게 외치는 그 큰 소리 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넷째 천사가 나타나서 전할 어떤 기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는 뭐라고 외칩니까? 네,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연장선에서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그 받을 재앙 그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그 큰 소리로 외침으로 외치는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은 사건들을 줄이기로 하고요. 우리 여기서 마지막 성도들로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잠깐 요약해서 함께 연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준비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남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이런 생활에 개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아주 자세히 익히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마지막 사건이 어떤 일련의 순서대로 일어날 것인가 어떤 차례대로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날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네, 하늘 성소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 사역과 함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심판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아주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어떻게 써요?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가?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할 자인가를 다 헤아리고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7장과 또 말라기 3장과 또 열처녀의 비유에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그 모든 그런 사건들은 다니엘 7장에 책들이 펴놓이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권세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1844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을 그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얼마나 엄숙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시리어스하고 절실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언제 불려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에 적합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고 정말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승리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 헤아리고 살피실 때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헤아려지고 그 구원받은 자에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중보의 옷을 벗으시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금향로를 던지시면서 중보사역을 마치시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는 이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막 환란이 시작하는 그 즈음이 돼요. 자,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그렇죠? 인 맞은 자들이 막 나타나고 늦은비 성령을 받고 이 즈음에 환란이 막 시작하는 이 즈음이 아주 시간이 거의 같은 시각에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면서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늦은비 성령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효과 있게 이 새 천사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받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비가 왜 내려집니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마지막 새 천사의 복음을 더 효과 있고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환란을 안전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인들에게 무엇이 내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끝마치시고 지성소를 나오실 때에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다 놓게 되고 그때 진리를 마지막까지 거역하고 은혜의 시기를 거역한 그 악인들에게 무엇이 내리게 됩니까?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그때 전쟁과 투쟁과 정말 유혈살때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천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러면서 짐승의 표가 내려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에 압박이 환란이 생기고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인간의 제도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일어나게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의인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야곱의 환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환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그때에 어떻게 돼요? 그때에 시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경험들을 깊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곱의 환란 때 넉넉히 그 환란을 이기게 돼요. 그들은 비록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불충성하기를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로 맹세한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의 환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서운 압박과 환란과 핍박 속에 있을 때에 하늘에 빛나는 구름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Great Controversy 6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그 짐승의 표의 환란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서운 핍박이 올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는 때에는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박멸하려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나게 된다. 법령으로 공포된 기간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종교단체를 근절하기로 계획하고 하룻밤 사이에 단번에 그들을 처부수어 이론과 책망의 소리를 없이 하기로 결심한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은 옥중에 있고 혹은 산림이나 산중에 적막한 곳에 피해 있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데 각처에서는 무장한 무리들이 악한 천사들의 군대의 충동을 받아서 살해할 준비를 분주히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실 때는 바로 이 위기 일발의 시간인 것이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와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의 무리가 막 성도들에게 달려들려 할 때에 밤의 캄캄함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에 무지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라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에서 뻗치어 마치 기도하는 무리를 두르는 것 같이 된다. 너무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재림의 광경, Great Controversy 640페이지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놀라운 광경이 이렇게 영감의 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곧 동편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난다. 이는 그리스도를 두른 구름인데 멀리서는 암흑으로 가린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알고 조용히 그 구름이 땅으로 가까이 옴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광명하여지고 더욱 영광스러워져서 마침내 큰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은 영광이 있고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굴욕과 비통의 쓴 잔을 마시는 슬픔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천상천하의 승리자로 오신다. 무수한 천사의 무리는 성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수행한다. 온 하늘이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 놀랍고 황홀하고 위엄스러운 광경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현세의 사물에서 초월한 것이어서 사람의 붓으로 능히 묘사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 그 장려함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네, 제가 여기서 이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얀 머리가 희기가 눈처럼 하얗고 그렇죠? 양털같이 하얗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 그 환한 빛 가운데서 천천만만의 천사를 대동하시고 어떡해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 그 모든 핍박과 짐승의 표의 환란과 무서운 재해들과 해에 뜨겁게 하는 그 기운들과 목마름과 그 또 그 죽이려는 그런 살해하겠다는 그런 협박과 이런 무서운 모든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예, 작은 구름을 타고 동편에서 나타나셔서 나중에 그 구름이 큰 구름으로 되고 그래서 그 신실한 충성된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건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마지막 사건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성경에 예언해 주시고 영감의 글들에 다 표현해 기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무엇도 준비해 주셨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죄를 승리하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까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떻게? 믿기만 하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 우리가 온전히 안과 과 모든 것이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 바로 마지막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기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메시지는 마지막 새 천사를 통해서 다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모든 것이 다 승리로 끝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충성된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와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에 다 기록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시기인 것을 잘 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반사하는 구원 얻는 무리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영원한 하늘 본향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